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또 내 안에 유익이 되고 그러한 삶,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받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항상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곳에 기대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오늘 내게 어떤 위로와 어떤 힘과 어떤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이해되고 설득되어져서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생각나게 하고 연결하고 알게 하셔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만세로부터 영원, 여기 나오죠? 만세 만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우리 2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에 관한 이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제 이게 쉽게 표현하면 오늘 제목처럼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고 모든 세대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지 않나요? 성경의 표현이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냥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큰 그림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사람 오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렇게 묻으시잖아요. 안 보이실 때.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러한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온 모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관계가 깨트려지죠. 바로 죄악 때문에 이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항상 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죄 때문에 많이 깨어집니다. 이게 야담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과 죽음의 역사예요. 여기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끝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회복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함께 하려고 만들었지. 너 그냥 만들어서 어떤 피조물로서 그냥 뭐 장난감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트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길 원하셨던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광야에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모세를 콜링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는 너희 그 회중 가운데서 이 성막 내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본 모양대로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요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데 우리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는 두 군데로 굴분되어져 있는데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 지성소는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왜 그걸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을 장소를 만들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구별된 장소인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적으로 함께 있고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특별한 곳이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곳에 들어갈 때 혹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왜? 혹여나 죽으면 어때요? 끄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고 구별된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그 성소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드디어 이 텐트가 뭘로 바뀌어지죠? 다윗왕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건축물로 바뀌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성소, 이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면서 다시금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 성전 건축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 사실은 그때부터 뭐가 없어졌냐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가 정말 중요한 이 법궤가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기, 증축하기 시작해요. 이 증축한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 완성되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완공됐지만 결국은 몇 년 만에요? AD 64년에 완공됐지만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아나에 돌아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계속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죠.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맞아,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저 성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왜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단순히 건져내신 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회복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친자식, 친자식. 실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 돼요? 그거는요 그와 같은 존재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왜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장자가 되신다고 그랬고 뭐 그 족보를 따지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래요. 고대해.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형상에 대한 회복인데 바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누구도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 있게 하사.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잖아요. 그 아들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와 그런 것처럼 누구도,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그대로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정말 이건 놀라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듯이 나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줘서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누가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고 나타났다고. 자, 24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여하기시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시기 전에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로 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라는 표현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현만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름 부음이고, 결국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기름 부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선언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졸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같이 입술로 소리내서 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이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때로는요, 그 어려움과 때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도 있지만 나는 내 몸 하나 누일 곳도 없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일한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이러한 것은요,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어떤 일들,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 뻥뻥 폭탄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영향받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함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내 그 말씀을 인식하는 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전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인식하세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선포하세요. 믿는 바를 선포할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말해낼 때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첫 번째, 아는 자리에 나아가시고요. 두 번째, 아는 것을 선포하고 말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나 지식의 모든 보화. 여러분, 지혜나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우리 몸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영 안에서는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요, 주님을 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는 그런 차원, 뭐죠?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지혜나 지식 이런 보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 삶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보화들을 캐내어서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 삶에 그리고 내 삶에 그 모든 지혜를, 모든 지식을, 모든 은혜와 능력을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제로 인생이 있고요. 플러스 인생이 있어요. 마이너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도 살지 못하는 걸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제로 인생이에요. 우리는 제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로 인생만 살아가도 여러분 삶에요,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로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은 뭐냐면 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승리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문제되는 게 있어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매일 힘들어하는 거 있습니다. 돈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 문제요. 가정 문제. 이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제가 저기 책 하나 갖다 놨는데요. 우리 교단에 계신 목사님이 20년 동안 우리 아이들 사역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소년원에 가기 전에 거기 소년원에 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케어가 안 되면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목사님이 20년간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사연들이 있는데 참, 야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각한지요. 그 심각한 엄마 아빠 문제, 이혼 문제, 가정 폭력 문제, 성 문제, 정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그게 삐뚤어져가지고 삐뚤어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어린 나이에 가정을 벗어나서 그냥 범죄에 휘말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사랑도 받지 못하고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범죄 속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저기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변화된 아이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또다시 또 범죄의 소굴로 간 아이들. 저 보면서 참 심각할 정도로 야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가정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관계의 문제. 아마 이 범주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삶은 그러한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바로 그러한 문제를 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들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장해 간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완전한 자가 뭐냐면 바로 성인입니다. 어른입니다. 성숙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든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뭐 젠틀하고 인격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갓 태어난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보세요. 아세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는요, 첫 번째,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아까도 제가 그 책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행동하고 잘못 선택을 하고 범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에 있는 본성이 본성이 아니라 죄의 습관. 거듭났다 할더라도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완전한 자,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 갈수록요. 바른 선택을 하는데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이 흘러나와요. 그 삶은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밝히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요, 오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고,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도 아직도 주님을 닮아서 계속 성장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사역할 때 제가 늘 이런 간증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요, 나는 성숙하고 성장한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미용실 사장님을 전도해가지고 이분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뇌리를 때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당신도 나를 닮으세요. 이런 표현이 내가 이만큼 자라온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당신도 이 자리까지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솔직히 말해서 목사하는 게 힘들었고요. 사역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때 뭐였냐면 예수님은 좀 적당히 믿는 게 행복하다. 아, 이거 열심히 했더니요. 이거 힘든 것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분을 전도해놓고요. 말씀 공부하자고 못하겠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랐다고. 그러나 이 비밀인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관해서 알기 시작했을 때요.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까지 조금 왔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저도 조금 갈 테니까. 저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요. 약간 멈추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쉬엄쉬엄 가요. 요즘에 열심히 안 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씩 가고 있대요.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신경 목사님. 아, 공감이겠네.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좀 쉬엄쉬엄 놀아요. 노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도 좀 놀더라도 조금씩 뭔가를 하세요. 그냥 놀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전진해 가십시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실수했다고 여러분 그냥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냥 갖다가 버리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실수해요. 그러나 성숙한 자가 그랬다면요, 그때는 정말 혼나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실수합니다. 네, 그때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세요. 우리 신경호 목사님이 그걸 잘해요. 제가 알다시피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장은봉 선교사님이요, 아마 그 신경호 선교사님이 어른으로 됐다면요, 정말 이미 저는 그 장은봉 선교사님 얼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영적 어린아이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엉덩이를 두드려준 거예요.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면서 엉덩이.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요, 우리 장은봉 목사님이 이제 신경 목사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좀 더 성숙을 했어요. 아,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성숙했을 때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답게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엉덩이를 두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의 그 실수와 이런 거 잘못하는 거를 받아주는 부모는 어때요? 무엇 때문에 그걸 다 용납해 줍니까? 어른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걸 어떻게 애를 키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됐을 때에 자기 역할을 하는 걸 가르침을 잘 받으면 이러한 자가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아우르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라나게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구명한 거꾸로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장은봉 목사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거 어디 볼만 하겠어요? 그쵸? 아, 나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또 저기 한 소리 들어요. 설교 때 또 얘기했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줄 때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눈인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종교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종교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선택한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얘기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너도 죽었어. 당신도 죽으셨어요. 아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아, 이 죽은 걸로 끝났으면 참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새로운 은혜가 역사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바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정사와 능력의 머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신경화 목사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대답하시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된 삶. 이거는요, 주인의 어떤 의도나 목적과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도 나, 내 생각의 주인도 나.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인된 삶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에 살아가고, 이건 뭐 저 좋게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자기가 주인된 삶이게 되겠죠. 때로는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내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내가 주인된 삶은요, 그냥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런 거죠. 나는 과거에 상처받았어. 제가 가끔 설교에서 이렇게 신경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건 신경화 목사님 상처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고, 상처는 받아요. 받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모든 감정이나 내 모든 환경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 돼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주도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내 감정도 그분 앞에. 내 생각도 그분 앞에. 나의 계획도 그분 앞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도 한번 보길 원합니다. 2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오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무엇으로?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주권을 내어드려야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상처도요, 아픔도요, 과거의 어떤 고통도요, 때로는 과거에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던 또 상처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도요, 그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연약함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요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그냥 내 것처럼 내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주인됨을 내어드리세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주인된 삶은요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요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나를 아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룬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과거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그 자녀가 7살 때 죽었습니다. 그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어르신이. 나의 인생은 내 아들이 7살 때 죽을 때 끝났어. 그리고는 그냥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인생의 전부가 누구였기 때문에. 맞아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는요.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니고 여편도 아니고 여편도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는요. 언제나 변함없이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다시금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처를 받아보지 마시고 아픔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과거 속에 있다 보면요. 현재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삶이 있습니다.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있어요. 이 만족은요. 남편도 여편도 자녀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나머지 것이 더해집니다. 부부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서요. 사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걸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을 살아갔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임을 이 시간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던져놓습니다. 염려도 근심도 상처도 아픔도 다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소서.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각오들을 치유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과 새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안위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오늘 그 삶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참된 평안이요, 참된 기쁨이요. 오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될 최고의 삶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계획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살피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이끄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